최근 드라마를 비롯해 소설, 평전, 원작, 해설서 등 다양한 형태로 류성룡과 징비록에 대한 탐구가 시작됐습니다. 징비록은 류성룡이 지옥의 전쟁이었던 그 임진왜란 전란의 시작과 끝의 기록이며 또 통렬한 반성을 담은 회고록이죠. 특히 정치인이자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역사에 대한 소명을 기록한 명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문학 콘서트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류성룡 일기에 대해 책 류성룡 7년의 전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류성룡 7년의 전쟁의 저자이신 이종수 선생님,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역사교사이신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관련한 뭐 드라마나 영화 작품들은 꽤 많았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 7년 동안 내내 싸움만 했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었었나 봐요.
그렇죠. 이게 7년간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5년은 거의 강화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강화라 하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어떤 그렇죠. 그런 길고 지루한 어떤 그런 시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임진왜란 하면 1592년에서 93년 격렬한 전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유재란이 1597년에서 98년 네. 예, 있었습니다. 그 사이는 이렇게 강화 협상을 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었죠.
네. 그 정말 처음에 쳐들어올 때는 단번에 이제 조선에서 정말 삼켜버리겠다고 했었던 일본이 뭐 이렇게 주춤거리고 전쟁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닷길이 막혔어요. 네. 왜냐하면 네. 이 육지를 이제 파죽짓으로 올라오면서 제일 중요한 건 군수물자를 보급해야 되는데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 군수물자 계속 따라오면서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막혔죠. 네. 왜 막혔죠?
이순신 장군이 그렇죠.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유성룡이 추천했던 네. 그 이순신이 바닷길을 딱 막고 있으니까 군수물자가 이게 보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후가 끊길 수가 있으니까 네. 가장 거기서 이제 일본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원인은 역시 이제 명나라. 네. 명나라가 이제 지원군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그 두 가지 원인들이 이 파죽짓에 올라왔던 그 일본의 기세를 꺾어 넣을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된 겁니다.
네. 아까 질문 훅 들어오실 때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서.
제가 직업병이라서.
대답 잘했죠, 선생님. 네. 다행히 알고 있어서 다행이다. 막.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지만 또 이순신 장군으로서는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유성룡 선생이 청구하지 않았으면 이순신 장군도 없었다 그럼요.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 이게 조선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특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개 무장이 뭐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평가받고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총 책임지는 게 이제 도체찰사, 그러니까 유성룡이 네. 맡고 있는 그 직위고 실제로 그럼 도체찰사가 뭐 막 말을 타고 싸우진 않죠. 그럼 전투 현장에서의 최고 책임자는 이제 도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도원수도 무신이 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신이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성룡이 없었다면 이순신이 그렇게 발탁돼서 자신이 정말 자신의 그 재능대로 기량을 발휘할 기회 자체를 네.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질문은 조금 유치한 초등학생 질문 같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근데 뭐 어쨌든 류성룡과 이순신은 임진왜란의 이제 투톱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누가 물론 이제 육지와 바다에서 각각 아주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죠. 근데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세요. 이거 아빠 줬냐 엄마 줬냐 이게 비슷한
저한테 물으시면 류성룡 왜 그러냐면
대난 질문이었어요. 예,
이순신이 이렇게 전투에서 정말 결정적인 장면을 탁탁 끊어주고. 그랬던 거 진짜 사실이거든요. 매우 네. 위대한 분인데 근데 이게 전쟁이 이렇게 전투만으로 채워지진 않지 않습니까?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시간은 협상의 시간을 보내고 정치적인 이면에 어떤 그런 물밑 작업이 있어야 네. 되는 거죠.
류성룡 선생의 그 관계도를 이렇게 보면 가장 인생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두 남자. 한 명은 이순신이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선조인데 류성룡과 이순신 그리고 선조에 관한 이야기는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ollies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The Hollies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류성룡의 두 남자, 먼저 이순신 장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 두 분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두 분이 서로 이제 서울의 옆 동네에 살았어요. 네. 나이로는 유성룡 선생이 3살 위인데 유성룡 선생은 고향은 안동이지만 사실은 부친 임지를 따라서 대부분 이렇게 안동을 떠나서 어릴 때부터 살았고요. 근데 연보에 보면 이제 13살 때 이미 서울 동학에서 글을 읽었다. 네.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미 이때는 서울에 정착해서 살고 계셨던 거죠.
네.
그래서 유성룡 선생 집이 그러니까 서울의 묵사동, 그러니까 지금 남산 아래 필동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살았던 집이 그 옆 동네인 건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류가 있었고, 근데 이제 유성룡 선생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이순신 장군을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보통이 아니다.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어떤 면이 그렇게
그 눈매가 굉장히 날카로웠다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기록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왜 전쟁 놀이를 하는데 탁. 무리를 이렇게 호위하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유성룡이 또 어린 이순신한테 뭐 어찌어찌 해라. 이렇게 좀 뭐 타이르는 장면도 나오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조가 경이 이순신을 잘 아느냐라고 물을 때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사람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부분도 실록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그 뭐 고수를 네, 알아본다고 그렇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네. 근데 두 사람 성품이나 기질은 확연히 다르지 않나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정치인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누구를 한번 꼽아볼까? 그럼 유성룡. 군인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꼽아보자. 그러면 이순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성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그 사건들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그 조정자의 어떤 능력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요.
네.
이순신은 이제 원칙주의자죠. 예,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총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예. 그래서 그런 군인으로서의 이순신, 정치인으로서의 유성룡 이렇게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류성룡과 이순신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징비록과 난중일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많이 네. 기록돼 있죠. 심지어서 징비록을 가지고 요즘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이순신 미화책이다, 뭐 팬심으로 쓴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는데 징비록의 이제 마무리가 이순신 장군의 전사 부분, 그다음에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하는 걸 한 장 자체를 이게 별도로 할애해서
네.
얘기할 만큼 그 정도였고요. 난중일기도 보면 이제 일기이긴 한데 그 중간에 보면은 유성룡 이야기들이 이렇게 종종 나와요.
네.
특히 꿈에서 이제 유정승을 만나서 나란 일을 걱정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 차례 나와서 꿈에도 오가는 사이였던 거죠.
그런 게 있고. 연인 관계인지 알겠어. 거의 약간 그런 유성룡의 납니다. 남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네. 이제 유성룡이 죽었다는 이제 거짓 부고가
네.
이순신 있는 그 남해안까지 갔을 때 그날 밤에 이순신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걱정이 돼서.
네.
그래서 뒤척이는 그런 거를 쓴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주는 남다른
네.
사이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성룡 선생과 이순신 장군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대운대매를 알아봐서 친분이 쌓여서 청거까지 하게 됐는데 선조는 어쨌든 유성룡의 말만 듣고 파격적으로 이순신을 등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반발이 심했어요.
아, 엄청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유성룡의 선택을 믿어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선조와 유성룡의 관계도 엄청난 신뢰가 바탕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유성룡이 이제 젊었을 때 관직을 주로 어디를 갔었냐면요. 홍문관을 주로 활동을 해요. 홍문관이 어떤 곳이냐면 경연을 주관하는 곳인데 이 경연이 뭐냐면 임금과 이제 학문을 논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학문을 논한다고 하지만 임금이 좀 어리잖아요.
네.
어리니까 가르치는 그런 곳인데 당시 그 이 유성룡이 그 당대 제일의 강독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잘 경연해서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지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선조가 유성룡보다 10년 아래예요.
네,
어린데 한 10년 동안 그 경연장에서 이 유성룡을 만나면서 아 정말 저 사람이라면 정말 믿을만 하겠구나. 너무나
네.
박식하고 그 인품이 뛰어나니까 그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유성룡에 대한 스승으로,
그렇죠. 예. 그 어떤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돈독하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마 근데 그 이제 징비록을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왕조 500년 역사 중에 선조도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속 좁고 좀 투정 심하고 변덕이 아주 심했던 왕을 뽑으라면 뭐 단연 1위라고 선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 정말 이 사람이 임금 이때 왕 맞아? 그 정말 특히 선의 소동을 부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뭐 어떤 상황이 되면 나 왕 안 해. 이거잖아요. 예. 쉽게 표현하면.
무려 한 15번 전쟁 기간 중에 15번 전 선의 소동이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야, 이 사람 거의 매년, 그것도 매년도 아니죠. 거의 1년에 몇 번씩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지. 선조는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이 전쟁의 어떤 책임이 분명히 나한테 쏠릴지도 모르는데 혹시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걸까?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은.
아.
근데 예. 그 자기 확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거거든요, 이게요. 예. 선의소동 할 때마다 신하들, 게다가 세자들 전쟁 중인데 이거 일단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좀 제가 볼 땐 좀 무책임한
네.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무책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남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는다고 옆에 류성룡 선생이 계셨으니 이런 상황이 잘 넘겨졌을 텐데 어쨌든 류성룡 선생은 선조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징비록을 보면은 그리고 어떤 임금의 진심이 선의소동을 이렇게 자주 벌였지만 선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임금이 다른 시대를 만났다면 이 임금도 아주 훌륭했을 것이다. 다른 임금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유성룡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제자이기도 했고 임금이 그런 게 있어서 애틋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신하니까 사실 임금을 버리고 갈 수는 없죠.
그렇죠.
왕조시대에 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무마해보자. 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조가 굉장히 욕을 먹는 왕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대, 좀 평화로운 시대를 만났다면 무난하게 넘어갔을 군주예요.
일단 네.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예술적인 소양도 높아요. 시도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생활 같은 기본적인 생활 태도가 굉장히 소박하고 그런 임금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절을 만났다면 무난하게 크게 욕 안 먹고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대화 없이
예 근데 너무 큰 근데 사건을 만났는데
좋은 건가? 아니, 죄송해요
아니 근데
선조를 두 번
선조를 두 번 죽였나요? 근데 이 큰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참 선조 자신의 비극이기도 하고
네.
우리의 슬픔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요. 근데 저는 또 어떤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냐면 선생님이 쓰신 이 류성룡 7년의 전쟁 바로 그 선의소동이 있었던 그 부분에서 그럴 때마다 굉장히 괴로워하고 마음을 졸였을 세자까지 배려하고
예.
안쓰러워하고 걱정하는 예. 그 마음에서 아버지 같았어요. 정말. 그래서 류성룡 선생이 오, 엄청 마음이 깊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 세자가 분조도 하고 네.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선조가 더 경계를 하는 거죠. 세자 주위로 세력이 모이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네.
느끼고 그랬을 때 그 둘 사이, 두 개의 조정 사이를 조정해야 되는 사람 그런 것까지 영의정한테 이제 책임이
네.
아무래도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잖아요. 뭐 다 좋아요. 유성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아, 솔직한 심정으로 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투정 부리면서 이랬을 때 아, 정말 지친다, 곁을 좀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떠났죠. 그러니까 제가 유성룡 선생님이 안 되는 거죠.
최태선 네. 선생님이잖아요. 유성 선생님은 안 되셨죠.
예, 참, 이걸 보면, 네. 제가 저도 진짜 그 부분이 정말 미스터리예요. 아니, 이 정도면.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그냥 내려가면 되는 네. 건데, 더구나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따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전쟁 끝에 어떤 상황이 올지 유성룡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간에 털고 나가는 게
네.
어찌 보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유성룡 선생은 그랬던 것 같아요. 선조도 선조지만 상황 자체가 지금 내가 마무리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조가 불러도 올라오지 않잖아요.
네.
그때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상황에 이 얽힌 실타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그 본연의 임무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어떤 그 의무감이 굉장히 충실했던 그런 관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류성룡과 이순신, 선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제 전쟁을 대하는 태도에서 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만약에, 한번 이런 상상해봐요. 전쟁이 터졌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어요. 세 사람 반응이 어땠을까요?
선조라면은,
네.
하필 왜 이때?
하필 왜
나한테
내가
이런 일이?
나한테.
예, 먼저 그랬을 것 같고,
네.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뭐 장군 뭐 적선이 보입니다 그러면 척후선을 보내라 하고 먼저 정탄 보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성년 선생한테 만약에 이제 뭐 대감 뭐 이렇게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빨리 모여라 대책을 논의하자 네.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
역시 자 최태성 선생님 준비하셨습니까?
아이 갑자기
자 선조께서는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선조? 네. 선조는 이랬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일어난다며! 이랬을 것 같고 이순신
책임 전가
네, 네. 이순신 장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네. 유성룡 같은 경우에는 올 것이 왔군. 네, 그런 어떤 살짝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자, 류성룡과 이순신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을 신화로 두고 있었던 선조는 그래서 참 행운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큰 업적을 이 두 사람이 남겼는데도 선조가 후에 두 사람을 이제 내치게 되잖아요. 처음으로 이순신 장군에게 그 전쟁에 그러니까 승기를 잡게 해준 진짜 이순신 장군에게 훗날에 백의종군을 하라고 이제 명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선조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도 제가 만약에 선조였으면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 중에 굉장히 역모 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왕권이 취약한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군사력이 있다면 한 번쯤 찔러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순신은 정예병이 있는 장군이고 어마어마한 민심이 모이는 그런 장군이죠. 보기 싫은 거죠. 불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문신들이 그러니까 유성룡 같은 사람한테 인심이 모여도 보기 싫은데 하물며 장군이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선조가 약간 컴플렉스가 좀 심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류성룡 선생도 그렇게 아끼던 이순신 장군이었는데 적극적으로 구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때도 유성룡을 약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요즘은 더하죠. 막 이렇게 비껴보면서 너 비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저도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성룡이 만약에 그때 이제 선두에 나서서 막 상소문도 제일 앞에 내고 막 전화 아니더옵니다 매일 했다면 그것이 과연 두 사람 모두에게 좋았을까요? 네.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순신을 탄핵하는 그 뒤에는 물론 선조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 정치 세력은 이순신을 천거했던 유성룡이 보기 싫은 사람들 그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을 찔러서 간보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유성룡이 전화 아니되옵니다를 앞장서서 하면 둘 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네. 놓이게 되죠. 일단 선조를 가라앉혀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도리어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영리한 판단이었다 그런 생각.
괜히 있어요. 당파적 싸움에 휘말려서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유성룡의 마음을 이순신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이순신 장군이 가장 먼저 유성룡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책에 묘사된 바로 그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낭독은 이정수 선생님 그리고 이번에 이순신 장군은 제가 그리고 유성룡 선생은 최태성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주한 것이 언제던가 이순신이 전라 좌수영으로 내려가던 때가 십몇년 이른 봄 벌써 6년 전의 일이었다. 그 6년 동안 서로에 대한 생각은 그랬다. 그대가 있어 이 조선이 견디는 것이라고. 하루의 밤이 지나고 다시 하루의 새벽이 시작되는 시간까지 그렇게 마주 앉은 채였다. 떠나야 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 사람은 서울에 남아 영상의 자리에서 한 사람은 먼 길을 떠나 백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될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누가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누가 전쟁에서 살아남을지 알 수도 없었다. 다만 이 전쟁이 무사히 끝난다면 다시 한번 긴 새벽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서로 그런 생각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부디 살아남아달라고.
날이 밝으면 바로 길을 떠날 것입니다. 평안하소서.
공이야말로 부디 몸을 아끼시오.
유성룡은 권율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이순신의 처지가 마음에 걸렸다. 한나라의 도원수라고는 하나 이순신의 품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나마 이원익이 도체찰사로 내려가 있으니 알아서 처리함이 있을 것이다. 새벽 달기 울었다. 헤어질 때가 온 것이다. 문을 나서는 이순신의 등 뒤로 유성룡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대가 그 가을에 보내준 유자, 그런 바다의 향은 정이었어.
근데 최태성 선생님,
네.
연기 연습하셨어요? 어디서 강의하시기 전에 맨날 연기 연습하시나 봐. 아유, 아, 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신데 막 거기에서 아, 그대가 그 가을에 보내준 유자 나도 먹고 싶어.
아니, 저 사실은 이거요. 네. 이 책 읽으면서 저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한 게 아니라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그 감정선이 네. 너무 애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유성룡이 되어서 한번 진짜 많이 해봤어요.
네.
네 진짜
곧 데뷔하시겠어요. 곧 데뷔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쵸? 저도 이렇게 글을 네. 쓰다 보면 어떤 대사 같은 거 쓸 때는 약간 제가 이렇게 읍조리면서 이렇게 상상하면서 쓰잖아요. 운율도 맞아야 네. 되고. 근데 그 톤이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렇죠.
예.
연습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낭독한 이 부분 중에 마지막에 유성룡 선생이 그대가 그 가을에 보내준 유자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바다의 향은 처음이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순신의 그 난중일기의 을미년, 그러니까 1595년이죠. 그 가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서울에 장계를 보냈는데 네. 그 편에 영의정 유성룡에게 유자 30개를 올려보냈다. 딱 이렇게 하고 끝나는 대목이 있어요. 네. 전후적 설명이 없어요. 물론 이게 난중일기가 대부분의 일기가 굉장히 하루하루 지가 짧거든요. 그렇기는 해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불쑥 올려보냈다 하고 툭 끊어져요. 제가 이날 일기 앞에서 이렇게 한참을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뭘까 도대체. 그래서 아 이런 사이였구나 두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더 마음으로 통하는 친구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굳이 많은 부연 예. 설명 없이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는 영의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청렴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마음만 먹으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에게 어느 날 바닷가의 유자를 네. 그렇게 주고 또 유성룡도 그걸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이. 그래서 이 장면은 뭔가 두 사람의 마음을 통하는 그런 부분에 꼭 한번 쓰고 싶다. 네. 이렇게 돼서 이별 장면에 같이 제가 매치를 했습니다.
멋지네요. 자, 이렇게 진짜 아름다웠던 두 사람인데 결국은 선조 때문에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되고 말죠. 역시 류성룡도 큰 업적을 남기고도 끝내 선조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되는데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정말 저는 그 선조가 이 류성룡을 내친 그날 이게 좀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육지에서 이 삭탈관직을 당하면서 이 류성룡이 내친 바로 그날
네.
그때 이제 1598년 11월 19일입니다. 물론 음력이긴 하지만 바다에서는 이 이순신이 바로 그 노량에서 탄환을 맞고 전사하는 날이거든요.
진짜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게 네, 그렇게
진짜.
두 사람이 서로 입을 맞췄나. 너무 입을 맞춰도 이게 너무 극적이잖아요.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맞아. 육지에서는 유성룡을 바다에서는 이순신을.
네.
아 이렇게 전쟁이 끝나가는구나 네. 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유성룡이 탄핵을 받아서 자리에서 물러나던 바로 그날 공교롭게도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날이기도 한데 이렇게 조선을 구한 두 영웅이 한날에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7년의 지옥같은 전쟁도 끝이 나는데 하지만 유성룡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유성룡의 두 번째 전쟁 이종수 선생님의 특강을 다시 정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유성룡의 두 번째 전쟁입니다. 이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겠다는 유성룡의 그 마음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유성룡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임진왜란 이 7년의 전쟁을 징비록이라는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겠죠. 유성룡은 이 파직돼서 낙향왕 위에 집필을 시작해서 대략 이제 1604년에 초고를 완성했는데요. 이 저자 자신의 필사본은 국보 제132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란사를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기록인 셈이죠. 근데 유성룡이 치른 첫 번째 전쟁이 임진왜란이라면 이 두 번째 전쟁은 바로 그 임진왜란을 기록한 시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참담함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돌아봐야 했는데 근데 이번의 전쟁은 이제 누구 하나 함께할 사람 없이 홀로 치러야 했던 그 마음속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전쟁의 결과물인 이 징비록을 읽으면서 뭐랄까요, 대부분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거는 다소 이제 공식적인 감상이고 제 개인적인 감상은 그 마음이 참 힘들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전쟁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무엇보다도 이 징비록이 특이하다고 느낀 거는 저는 서문 때문인데 보통 서문을 작가들은 제일 마지막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고도 다 털고 부록까지 다 정리하고 그다음 말 그대로 이제 출간 직전에 서문을 쓰게 되는데 저는 이게 서문 쓰는 게 본문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쓰는 거지만 독자분들한테는 제 책을 소개하는 첫인상 같은 거니까. 근데 징비록은 서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임진왜란 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시경에 나는 지난 일을 징계하여 후한을 조심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이 징비록을 지은 이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는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책의 서문이 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이 책은 이거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솔직하게 단순하게 말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로서의 유성룡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서문을 이렇게 단호하게 밝히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뭔가 더 짠해지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좀 한가롭고 그럴 때는 얘기를 해도 농담도 섞고 좀 핑핑 돌려가면서 놀이하듯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밝힐 때는 그 마음에 그런 여유조차도 없었다. 그런 뜻도 될 것 같아서 그만큼 그 마음의 전쟁이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또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가 이 두 번째 전쟁 그 징비록을 쓰겠다고 마음먹게 된 어떤 계기가 뭐였을까. 우리는 이 책을 그냥 딱 보면서 이 책 좋다 어떻다라고 평은 하게 되죠. 그렇긴 하지만 정말 작가가 그 책을 시작하게 된 출발점 그거는 잘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유성룡 선생이 그 얘기는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 후한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서문에 밝히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된 거지 어디에서 시작된 거지 그거는 알 수가 없었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유성룡의 글이나 연보를 읽으면서 제가 주목한 대목이 바로 파직당에서 낙향한 다음에 그 다음 첫 봄에 만났던 복사꽃을 보는 장면, 그 장면이 있어요. 바로 그 옥연정사 마당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꽃을 참 좋아했거든요. 원래도 그래서 꽃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복사꽃이 피어서 며칠을 막 아껴서 감상을 해요. 그 부분이 연보 한 대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기해년 3월 선생은 찾아온 손님들을 접대하지 못했다. 한준겸이 경상감사가 되어 선생을 찾아뵙고자 했으나 선생은 그를 보내 사양했다. 이때 정사에 복사꽃이 만발하였다. 선생이 오랫동안 아껴 감상하다가 문득 생각하기를 이 물건이 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심체는 맑고 비어 한쪽으로 치우쳐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꽃 한 송이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을 만큼 아직도 유성룡의 처지라는 것은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꽃과 전쟁 사이에 놓인 자신의 마음을 기억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더 힘들었던 건 그거 같아요. 그 전쟁 중에도 끝나지 않았던 정치적인 전쟁을 또 같이 돌아봐야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 방금 이제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날 그러니까 이순신이 전사함으로서 전쟁을 끝난 그날 유성룡은 파직돼서 고향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게 끝은 아니었거든요. 유성룡이 돌아온 다음에도 북인들 탄핵에 굉장히 공세를 더 이렇게 수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효수해라 그 소리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성룡이 했던 게 바로 징비록을 쓰는 거였어요. 고향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내 자리에서 전쟁을 견디기 위해 난 책임을 다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제대로 이기지 못했다고 탄핵하기에 또 그 책임을 지고 나는 물러났다. 그리고 혹시 다음 세대가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할까 봐 내가 참회의 마음으로 이 징비록을 남기려 한다. 내가 무엇을 더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세상에게 한번 호소하는 그런 마음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징비록에는 그 마음이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순신이나 김성일처럼 친한 사람도 나오지만 정적들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당시에 유성룡이 제일 힘들어했을 것 같은 인물이 정인홍, 북인의 영수죠. 자기를 탄핵해서 실각시킨 그 인물도 나와요. 그것도 정인홍도 의병 활동을 했거든요. 그 의병장의 이름 하나로 이렇게 또박또박 적어놓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쉽지는 않았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성룡이 증비록의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자기의 파직 과정을 담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증비록 자체는 유성룡의 전쟁이긴 하지만 후대들에게 어떤 징계의 그런 자료를 남기는 거라 자기의 이야기고 오직 전쟁만으로 이거를 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얘기만 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유성룡의 이 증비록이 반대파들한테 비난을 받기도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적만 너무 미화했다. 너무 뭐 변명하려는 책 아니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아닐 수는 없겠죠. 근데 모든 이 1인칭으로 나오는 기록물들의 기본 속성이 그게 아주 없을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런 전쟁,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을 돌아보기라는 작업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도 저희 그런 이런 평범한 삶 속에서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기억 속에 묻어두고 싶고 꺼내서 생각하기 싫은데 하물며 7년의 전쟁을 끄집어내서 다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이런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유성룡의 두 번째 전쟁, 이중수 선생님의 특강 들어봤는데 징비록이 정말 역사적으로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새삼 더 느끼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유성룡 선생이 그 아주 자그마한 오견정사에서 이 징비록을 쓰면서 홀로 다시 한번 아주 고독하고 치열하게 다시 한번 마음의 전쟁을 치러냈었어야 할 이 선생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 그 진짜 미처 우리가 그 마음까지 헤아려보지는 못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자신의 경험담을 기록하는 것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 자신의 경험담을 기록하는 것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 지옥을 다녀온 사람의 그 기록, 그 과정은 그건 그 자체가 바로 또 한 번 지옥이 있는 거잖아요. 이 유성룡의 그 기억이 바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정말 이 백성들이 정말 서로 간에 인육을 먹었다는 그 기록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그런 상황을 한눈에 목격하면서 이걸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겪었던 그 아픔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걸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아픔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바로 마지막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또 한 번의 마음의 전쟁을 치른 유성룡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 신선한 마음을 위로하는 뜻으로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양희은 상록수. 양희은의 상록수 듣고 왔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류성룡 7년의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류성룡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반디 게시판으로 류성룡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생각정원에서 나온 이종수 선생님의 책 류성룡 7년의 전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류성룡이 치른 두 번의 전쟁, 하나는 임진왜란이고 또 하나는 징비록을 쓰면서 겪은 마음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책을 읽으면서 유성룡 선생에 대해서 더 몰입이 되면서 막 더 알고 싶고 직접 여기에 계셨으면 좋겠고 직접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순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류성룡의 역사 청문회 내가 만약 유성룡이라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독자들을 대신해서 질문 몇 개를 드릴 텐데 두 분 선생님께서 류성룡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유성룡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훅 들어갑니다.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유성룡 선생님 당신은 왜 그렇게 눈물이 많으십니까? 징비록을 읽다 보면 곳곳에 눈물 자국인데 뭐 조선시대고 또 양반이시고 이렇게 남들에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도 되는 겁니까?
예, 저 눈물 많은 거 사실입니다. 근데 우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실 실록 곳곳에 보면 저 말고도 우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때가 전쟁 때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백성이 걱정돼서 흘리는 눈물이니까 좀 충정의 발로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왜 탄핵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분명히 모함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말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 탄핵을 막아내야 됐던 거 아닙니까?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러갈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뭐 탄핵에 제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탄핵을 당하고 고향에 내려간 뒤에 선조가 여러 번 다시 관직에 나올 것을 청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뭐 사과의 뜻을 밝힌 건데 왜 번번이 거절을 하셨습니까? 게다가 공신초상도 거부하고 혹시 그동안 참아왔던 어떤 선조에 대한 소심한 복수를 한 거 아닙니까?
선조 없으니까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소심한 복수 아니고 대놓고 복수 맞고요. 그래서 공신책봉도 취소해달라. 왜냐하면 그런 공신책봉 저한테 의미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 얼굴 공신록에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전쟁 뒤에 책임자라서 깨끗하게 물러났으니까 저는 이 깨끗하게 물러난 선에서 제 이름을 끝내주십시오.
네. 자, 네 번째 질문은 이순신에 관한 거예요. 노량해전에 이순신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켜서 결국 죽음을 맞았다라는 설도 있고 사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두고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뭐 적탄에 맞아서 전사했다는 순국론이 있기도 하고 진짜 전사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자살론 또 게다가 노량해전에서 죽지 않고 심지어 이른까지 숨어서 살았다 그런 뭐 은둔설까지 있는데 이순신이 자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임진왜란이라고 한 전란을 쭉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삭탈관직에 탄핵을 받지 않습니까? 이순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순신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순신은 앞서 나서며 싸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징비록에 그려진 당신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썼다고 뭐 진짜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썼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람이 완전 무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남들한테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감추고 싶은 결점 하나씩 솔직하게 털어놔 주십시오.
저는 사실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특히 누가 인격적으로 너 탐욕이 있지 이런 식으로 걸고 나오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탄핵받고 바로 제가 사직상소를 올린 것도 내 이름이 한번 더럽혀졌어. 그걸 참을 수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하신 네. 분이고요. 네.
글쎄요. 저는 제가 볼 때 단 결점이라면 선명하지 않다는 것. 저는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인기를 끌려면 선명하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보다는 뒤에서 좀 조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명성의 네. 부족. 네.
그 얘기하시니까 아까 초반에 그 지금 드라마에서 그 유성룡 선생의 역할을 하고 계신 김성주 씨가 유성룡 선생은 막 나와서 나가서 해서 소리 지르는 열창하는 그런 가수가 아니라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는 가수 같다. 그 부분과 맥락이 좀 다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어설픈 청문회 마치겠습니다. 땅땅땅. 자, 지금까지 류성룡과 징비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류성룡이 징비록을 쓴 이유가 지난 일의 잘못을 주의해서 뒷날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심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잠시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이 징비록이 일본에서 출판이 되고 조선에서는 금서였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 유성룡 선생님 당연히 이제 생전에는 이게 출간이 안 됐었고요. 네. 이게 돌아가신다면 한참 있다 출간이 되는데 이게 숙종 때였거든요. 일본에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려온 것이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조정이 굉장히 민감했던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징비록 안에 명나라하고 외교 관계 그런 것들을 왜 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진짜 국가 기밀이 그쵸. 다 담겨 있잖아요.
그게 매우 부담스러워서 아마 금서를 이렇게 유출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사실 이미 유출 다 됐습니다. 약간 뒤늦은 조치인데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본으로 징비록이 유출되면서 이게 동아시아 3국에서 읽히게 되고 네. 조선 영웅들의 이름도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조선이나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 대해서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의 시각을 좀 교정해주는 좀 바로잡아주는 네. 그런 역할도 좀 있지 않았을까 좋게 본다면 네.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징비록은 사실 뭐 선조를 비롯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책이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덮어버리고 싶은 불편한 진실과 부끄러운 역사를 밝힌 책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유성룡은 내부고발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실 임진왜란 보면 아주 엉터리처럼 이렇게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500년 동안 유지한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조선의 어떤 생명력 중에 하나 뭐냐면 기록한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조실록이 있고 선조수정실록이 있듯이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기록을 없애버리거나 그런 정말 그런 무식한 그런 거는 이 조선에서 용납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바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기록으로서의 가치 그런 것들은 조선인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아픈 뼈저린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간 게 이제 징비록인데 이 징비록이 제목처럼 징비에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조선 역사를 보면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그 바로 뒤에 호란이 또 나오는데도 여전히 또 이 선조 2탄 인조가 등장하면서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2탄. 자,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류성룡을 더욱 그리워하고 바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성룡 7년의 전쟁 이 책을 덮으면서 저는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오래도록 남았어요. 그 한 231페이지 정도에 그 서울을 수복하던 날 그 절망과 분노 앞에서 무릎 꿇던 날을 잊지 않았다. 이 전쟁은 조선이 제 힘으로 설 수 있을 때 그때 온전히 끝날 수 있을 것이니 조선의 힘을 찾거나 없다면 만들기라도 할 마음이었다. 그 시작이 중요했다. 그 마음이 중요했다. 대저 머뭇거림은 이래 도둑이다. 이 징비록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고 유성룡 선생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선생님 뭐 직접 쓰시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유성선 선생님을 우리와 함께 만났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글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마지막 장면이 가장 구상할 때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래 남죠.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시를 한 수 쓰시잖아요. 네. 두견새 울음. 산은 비록 대답하지 않아도 두견새 울음은 내가 스스로 조카였으니 그것으로 조카한 것이다 라는 시를 쓰고 이제 엿새 후에 돌아가시는데 그 장면 이렇게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봤어요. 누군가 내가 했었던 나의 평생의 우는 소리, 고민 이런 것들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족한 일이었으면 그것으로 괜찮지 않은가. 그래서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는 한 사람의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쓸쓸하기도 하고 좀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으로 그걸 마무리했습니다. 네.
최 선생님은요?
저는 이 책 딱 덮으면서요. 먹먹하더라고요. 아 정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까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냥 한 인간의 삶인데 그것도 짧은 어떤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통해가지고 아 인생이 뭘까? 또 역사는 뭘까? 라고 하는 그 거시적인 어떤 고민까지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류성룡과 같은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을 또다시 던져보게 되고 동시에 역사의 거울로서 징비록이 던지는 메시지가 더욱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 류성룡 7년의 전쟁의 저자이신 이중수 선생님 그리고 최태성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어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동양철학 인생과 맞짱뜨다를 쓰신 신정근 교수님 모시고 동양철학을 통해서 시대를 읽어보고 또 동양철학에 담긴 삶의 지혜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성시경의 별이 진단에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박혜진이었습니다.